VOA World News.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베이징 영빈관인 조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중 간 이룬 공동인식이 점차 실현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에 활력이 넘쳐나며 한반도 상황의 긴장 완화가 강화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중국 농업과학원과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단지 등을 둘러보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6.25 한국전쟁 미국 전사자 유해송환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며칠 내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인계한 뒤 유해가 하와이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수의 유해가 송환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전사자 유해 200여 구가 송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송환 날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이번 주라도 유해를 인도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아직 5,3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후속 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만나 논의를 할 것이며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장기간 계속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핵화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정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 관계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회의를 주재했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모델로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북한의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도 참석해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9월 개최할 회의에 북한의 정상이나 고위관료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6일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국제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부 장관이 19일 석유 수출국기구 OPEC에 석유 중산을 촉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회의 참석차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비잔 장관의 이란 석유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OPEC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PEC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 근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OPEC에 대해 석유를 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OPEC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하루 100만 배럴가량의 석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신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평화 수호를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watching it carefully. We're watching it closely. We are continuing communic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평화 수호를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두 나라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견해 등을 나눴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열고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부인 리설주와 함께 자신의 전용기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과 미북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상무위원 등 5명의 고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양국 사이의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데 대해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이 환영 행사에서 행한 연설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중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친근한 벗, 동지, 단결과 협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해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북중 친선 관계를 높은 단계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중국 정부가 빌려준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의 보잉 747 여객기를 이용했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여객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했으며 리커창 총리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측에선 리설주와 회담 배석자 외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초청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20일에는 베이징 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해 비핵화에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 한반도의 밀접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중국이 안전판으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태현 한국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이 비핵화에 노력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그러한 노력, 국제협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평양 귀환 후에 사후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방문 중에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다며 이런 것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이 올 가을로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에 대해선 우리도 충분히 소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다음번 정상회담은 이미 가을 평양에서 한다고 공약이 돼 있지만 이전에라도 약식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watching it carefully. We're watching it closely. We are continuing communic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edonuatu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북한 정부와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지속적인 소통을 고대한다며 북한 정부와 접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ommunication.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Yes.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그러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날 발표할 출장 계획은 없다며 변경될 경우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폼페오 장관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이 언급됐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addressed this and the secretary addressed this last week through not only his press conferences but also the readouts that we provided our policies and our goals and our agreement.
미국의 정책과 목표 그리고 합의 내용은 꽤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러 정부 발표들에서 나온 모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선의를 갖고 있고 또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similar understanding, a very similar understanding.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조치를 가하면서 중국의 대북 문제 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일축했습니다.
We have complex relationships with a lot of countries where we have areas of cooperation and we have areas of disagreement. China would be an example of one of them.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이런 국가의 한 예라며 이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1년여 전 만든 미국의 정책이자 사실상 전 세계의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중국이 계속 지원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을 지원해준 시진핑 주석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공통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수십여 개의 충분한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lenty of countries, dozens and dozens of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who have strongly supported our collective policy.
이어 이들 국가들이 갑자기 이런 행동으로부터 물러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중 간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중국의 신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is still a Chinese vassal. And that's evident after the first trip that Kim made to China. It's certainly clear after the second trip. After this third trip,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에 중국을 세 차례 찾았다는 사실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중국의 도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실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회담 이후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는 8월 열리는 미안훈련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중국이 요구해온 쌍중단 역시 받아들여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예정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he's probably extending the courtesy, maybe something he promised them on the second visit. To give them a full briefing. It's also, I think, for.
앞서 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미북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에 다가가기 좋은 시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할 때라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s also, I think, for North Korea a good time to be close to China because our president, in his infinite wisdom, has chosen.
이는 중국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And to show to President Trump that every solution to North Korea runs through the Chinese capital. And also, I think the Chinese are trying to create a.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해법은 베이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는 게 창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We'll view this not as a friendly development. After the second time that Kim went to China, President Trump actually talked about this. How Kim.
두 번째 방중 뒤 김 위원장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중 역시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반면 펜실베니아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 자크 드릴 교수는 서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북중 관계를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방중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long understood that. China is North Korea's essential backer, and that for all of the.
그러면서 중국은 영내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아직 북한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 전 차관보는 특히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의 정상적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덕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one things more normally, if you will, than his father or grandfather. And I think in that regard, he's trying to portray himself as a normal leader of a normal country.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이 바라던 미한 연합훈련 유예를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창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China announces it only after the North Korean leader has returned to North Korea.
보통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에야 방중 소식을 알리지만 이번에는 달랐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만큼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위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들릴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보상만 주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연합훈련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평화의 돌파구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n't mind suspending the exercises to see if we can have a breakthrough on peace. We can always restart the exercises. We're still going to train, but this is a real good faith effort by the president to give the North Koreans some breathing space.
미국은 언제든지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준비태세의 훈련은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18일 미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방어적 성격의 월게임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는 북한의 숨돌린 틈을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선의의 노력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합훈련을 유예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fine to offer suspension as an incentive to move forward with negotiations, but they can be reinstated just as quickly as they can be suspended.
그러나 연합훈련이 신속히 유예될 수 있었던 만큼 재개도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회담이 평소대로 진행됐던 것처럼 연합훈련도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it costs us anything to suspend for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planning for those war games. At the same time, they could be
라운즈 의원은 또 연합훈련을 단기적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워게임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워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econd guess that. I'm willing to give the administration a good deal of leeway.
위커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미리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은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틴 하이니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아무 대가를 얻지 못했다며 연합훈련 유예 결정뿐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y certainly didn't get anything in return. And that's my, you know, that's my objection to all of this is we have
미국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국제적 입지를 남겨주고 8월로 예정된 미한 군사훈련까지 유예해줬지만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지키지 않은 1990년대 초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합의를 할 것이라면 더 나은 협상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국방부 지도부 또한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지지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 military or the Pentagon leadership supports that or not, and I want to hear what they have to say.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는 게 가장 놀라웠다며 발표 전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s most surprised that the announcement was made without tel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is is the kind of a thing that the smart thing to do would be to te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fore you announc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앞서 중국 정부에 먼저 이런 결정을 알렸을지도 모른다며 이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위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적의 관계없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인리 의원은 연합훈련 잠정 중단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Like we should take that as a very serious step that should never happen unless there are huge concessions by the North Koreans with regard to their nuclear posture.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 태세와 관련해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뤄져선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제 안보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위커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할 것이라며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와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are entirely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discussion, at least none that I am aware of removing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That is not on the table.
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당파가 한국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다수가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로선 한국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there are factions that would like to see U.S. Presence leave, but I don't think that's the majority, and I don't think that's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is time.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Well, at some point it would be nice if we didn't have to have those individuals there, but I don't see that in the first.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실책이라고 제임스 주무알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동맹국들과의 대북 공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주무알트 전 부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ensions, of course, is best for everyone. The challenge is, I think, people in the United.
모두를 위한 최선은 당연히 북한과의 긴장 완화일 겁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미북 공동성명의 명확성이 결여된데 실망했다는 건데요. 모두가 회담에 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또 차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약속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전히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담이 열리면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비핵화 과정의 시간표를 정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propriate. Process would have been to consult with our ally and reach a common understanding.
그 발언은 실책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했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관계니까요.
한국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한 훈련 유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가장 밀접히 공조해온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Is Japan does not want to be left out of any regional process.
일본은 북한 비핵화 등 영내 어떤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예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일본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본에게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gain, I don't speak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 certainly would encourage them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본 아베 정부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반드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내 긴장을 줄이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일본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I think it would be extremely unlikely for Japan to seek a nuclear weapons program. The Japanese people
그럴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일본인들은 1945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민주적 정권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느끼는 위협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봐야 할까요?
For Japan and for Prime Minister Abe, the issue of Japanese citizens who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또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인데요. 일본인에게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정부를 지지해왔고요.
일본인 납치 문제는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 think for the United States, this is a human rights issue because these people were
납북자 문제는 미국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권 사안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디에서 살지에 대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도덕과 관련된 문제죠. 동시에 우리의 동맹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본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말트 전 국무부 부차관보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강제 실종으로 의심되는 사건 16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인 납치 피해자 가족 중 처음으로 실무그룹에 사건을 접수했던 황인철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의 설명입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에 생사 확인과 그다음에 이제 소재지 확인을 위해서 이제 북한 측에 이제 보내게 되고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6개월 단위씩 그 북한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황 대표는 한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실무그룹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국제사회에 청원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 보고서는 이 밖에도 다른 14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 9월 30일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실종된 신경섭 씨 등 북한 내에서 실종된 북한 주민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이정용, 이낙규, 이홍규, 이승규 씨 등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2012년 7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라충성 씨 등 강제 북송 탈북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서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반인도적 범죄 개선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고 로포트먼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3일 미국 중서부 신시내티 공항.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하고 열정이 넘쳤던 예전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침대에 실려온 그의 모습에 부모와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원비어 씨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북한을 여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 가운데 하나란 사실을 원비어 씨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의 사망 1주년을 앞둔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야만적인 북한 정권이 아들과 가족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We treated North Korea with respect and dignity, and they just destroyed our son and tried to destroy our family. We were not
가족과 미국 정부는 북한을 존중하고 품격 있게 대했지만 북한 정권은 면회나 소통은 물론 영사 서비스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옛 독일의 나치식으로 아들을 재판했고 결국 아들과 가족을 모두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체제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a country, they're a criminal enterprise where the
아들 오토처럼 북한 국민이 모두 정권의 인질로 갇혀 있으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얘기는 그래서 정말 놀랍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 가족은 아들이 구금 넉 달쯤 됐을 때 뇌사 상태가 됐지만 북한 정권이 실수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끔찍한 장소에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원비어 씨 가족이 사는 오하이오주의 로 포트먼 연방 상원의원은 19일 뷰에이원엔 이메일에서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또 한 번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사망은 가뜩이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을 우려하던 많은 미국인의 분노를 일으켰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의회는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 연설과 새해 국정 연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할 때마다 원비어 씨의 얘기는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질문에 원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며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미북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달리 인권 문제는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험악하다고 말해 많은 미국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s rough. It's rough in a lot of places, by the way. Not just there, but it's rough. And we will.
미국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특히 19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원비어 씨를 포함해 김 씨 정권의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와 다른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길은 북한의 폭군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를 영원히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동맹국인 한국에서도 19일 탈북민과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원비어 씨를 기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신격화된 수령 절대주의 국가이고 유엔에서 규명했듯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70년 가까이 현재까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모르고 있던 세계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토 원비어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이 오토 원비어군 참 호기심 많고 젊은 청년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비어 씨를 그린 대형 현수막과 특별 제작된 흉상 앞에 헌화하며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지금도 북한 정권에 고통받는 많은 북한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오토 원비어 씨 가족에게 조전을 직접 보내 위로하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후 원비어 씨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위험을 먼저 막고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권과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개선 없이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ere you can't separate out the human rights stuff from the security stuff because the North Korean leader has said, you know, I mean, if
미국은 이미 9.19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에 대한 북한 내부 위협, 즉 주민들로부터의 위협까지 미국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 석자는 특히 과거 독재에 대응해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한국의 진보 진영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모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원비어 씨의 사망 1주년은 최근 미북,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북한 관광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와 한국인 박왕자 씨를 살해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관광을 재개하는 건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관광 사업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북한 관광 사업이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르 워비어 씨도 북한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고 많은 미국인들 16명 미국인들은 납치를 당했고 북한에서 한국 정부가 중단했다는 것도 박 왕자 씨가 성 맞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뭐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장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상황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바꿔놓아야 발전이 있을 텐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미북 정상회담 뒤에도 자본주의 문화와 북한의 인권 침해 지적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더욱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가 1,1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약 6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1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1,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47명 줄어든 겁니다. 보고서는 전체 1,175명의 탈북 난민들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591명으로 전년도보다 5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은 모두 합하면 1,766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탈북 난민이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현재 영국과 캐나다, 독일, 러시아 등 22개 나라에 탈북 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474명, 독일 92명, 러시아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네덜란드와 벨기에, 호주, 미국,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칠레, 스웨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와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예멘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중국 내 탈북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난민과 국내 실향민, 난민 신청자 등 강제 이주민은 6,8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약 300만 명 증가한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에서 110명 중에 한 명이 강제 이주민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선택으로 난민이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돕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4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8도. 원산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 청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쪽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1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불법 입국자와 어린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아동 격리 수용 정책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미입국자와 동행한 어린이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은 지난달 시행된 지 6주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미 당국은 이 정책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300여 명의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6.25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며칠 내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인계한 뒤 유해가 하와이로 이송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수의 유해가 송환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사자 유해 200여 구가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아직도 5,3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후속 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만나 논의를 할 것이며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장기간 계속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핵화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정상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 관계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회의를 주재했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모델로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의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가 참석해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9월 개최할 회의에 북한의 정상이나 고위관료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6일 요미우리 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별도의 국제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19일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석유 증산을 촉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 참석자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비잔 장관의 이란 석유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OPEC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PEC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에 근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OPEC에 석유를 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OPEC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하루 100만 배럴 가량의 석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베이징 영빈관인 조호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중 간 이룬 공동인식이 점차 실현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에 활력이 넘쳐나며 한반도 상황의 긴장 완화가 강화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